네, 지난주 설교하신 목사님께서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너무 멋져서 깜짝 놀랐다고 하신 거 기억하시죠? 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근데 지금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니까 또 한 번 깜짝 놀라게 되네요. 제가 멋있어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예, 예, 얼굴이 날로 커지는 이 저의 모습과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게 점점 속살을 드러내고 있는 저의 이 수줍어하는 두피를 보니까 제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니까 또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사람을 처음 만나면 첫 인상을 가지게 되죠. 그 첫 인상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이제 말해줄 때가 종종 있어요. 주로 이제 칭찬할 때, 잘생긴 상대를 향해서 그 외모를 칭찬할 때 이제 그 전합니다. 저도 상대방에게 처음 만났을 때 그 인상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칭찬은 아니었고 이제 의외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무슨 의외라는 반응이었냐면 이제 저에 대해서 미리 가지고 있던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게 이력서를 통해서든 이제 소개해준 분을 통해서든 저에 대해서 이제 받은 정보를 보고 이분이 제 모습을 상상했을 때는 뭔가 이제 총기가 있고 뭔가 좀 준수하고 이제 뭔가 좀 세련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막상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아니니까 아이고 생각했던 거랑 인상이 많이 달라서 좀 의외네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저는 아니 뭐가 그렇게 다른데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이미 답을 알기 때문에 그냥 웃고 넘어갔습니다. 왜 이미 답을 알았느냐?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별명이 그 산적이었거든요. 이게 뭐 하는 행동이 산적 같아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이 외모를 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산적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산적이 총명해 보이고 준수해 보이는 산적은 없을 테니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미남이셨을까요? 추남이셨을까요? 평균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미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진짜 세상에서 최고로 잘생기셨을 분일 것이다. 몇 분 계시네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니다. 예수님은 잘생기셨을 리가 없다. 추남이셨을 것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그냥 평균이었을 것이다 라는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추남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이사야 53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외모에 대해서 스스로 잘생겼다고 또 예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외모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하시는 분들, 저처럼 이렇게 화면을 보면 깜짝 놀라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시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 집사님들, 그 탈모인들 있잖아요. 화이팅이에요, 화이팅. 예수님께서 이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멋진 모습으로 자라셔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셨다면 아마도 당시 유대인들이 조금 더 쉽게 많이 믿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안나스나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 또는 헤롯과 같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유대인들이 주님을 그렇게 쉽게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몰락한 가문 출신이시고 갈릴리 시골에서 자라셨고 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외모에 거처없이 돌아다니시면서 전도하셨기 때문에 출신과 배경과 지위를 족보라는 단어로 나타낼 수 있는 그 세상적인 그 성공을 자신들의 평가 기준으로 삼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히브리서를 주신 거예요. 전통과 관습과 성공 같은 족보에 매여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들 이 눈높이에 맞춰서 한 사람이라도 더 믿게 하시려는 그 성령님의 열심입니다. 그들이 인정하는 구약의 내용들을 동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참 대제사장이심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인정하지 못하는 게 당시 유대인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유대인과 달리 우리는 머리로는 이미 알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대제사장이심을 우리는 머리로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 실제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보다는 세상의 그 화려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그 조건을 조금이라도 나한테 나누어 줄 것 같은 그 세상적인 영웅들이, 세상의 영웅들이 더 위대해 보이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기복적이고 이제 세속적인 가치관이 참 끈질긴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생명인 줄 알면서도 자랑할 만한 외모와 이력에 끌릴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자랑스럽게 쌓아올린 그 모든 것의 기록, 우리가 행하던, 물려받았던 그 모든 것의 기록을 다 합쳐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족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이 족보에 사로잡힌 그 유대인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시대에 살던 제사장 멜기세덱을 그 예수님의 모형으로 제시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도 예수님을 그분 그대로는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그 모형으로 삼아서 원형이신, 멜기세덱의 원형이신 예수님을 조금 더 믿어보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이 모형인 멜기세덱을 통해서 원형인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따라가야 할까요? 이 시간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멜기세덱은 족보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된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은 족보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된 제사장입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은 문자적으로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죠.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살렘이라는 그 가나안의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이 살렘 왕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샬롬 왕, 즉 평강의 왕이라는 뜻으로 우리한테 해석해 줍니다. 평강의 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질서를 완전하게 회복한 왕을 말해요. 그래서 의의 왕, 평강의 왕인 멜기세덱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한테 소개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제사장이에요. 율법에 따라 레위 자손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벌써 500년도 더 전에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은 죄인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중재하는 특별한, 매우 특별한 직분이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모세의 율법에서도 엄격한 규율에 따라서 세웠습니다. 구별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면 그 많은 조건들, 까다로운 조건들을 다 충족시킨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레위인은 그 태생적으로 자랑할 만한 족보와 이력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율법에 많은 조항들이 있는데 특별히 뽑힌, 특별히 구별된 레위 제사장에게 적용되는 그 특별한 규정들이, 제사장을 세우기 위한 특별한 규정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이어서 6절입니다. 레위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여기서 이제 레위 족보가 나오죠. 이것이 율법에 따라 제사장으로 구별된 레위 자손만 가질 수 있는 아주 자랑스러운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당연히 이 레위 족보를 갖지 못했어요. 훨씬 전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그는 가나안 땅의 왕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을 기준으로 해서 보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이방인이에요. 이렇게 제사장의 족보와 자격이 없는 멜기세덱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립니다.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는 사실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됨이 분명합니다.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운 선택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는 그 음성이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이미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 자격을 가지고 내가 당연히 한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족보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는 그 음성이 얼마나 크게, 얼마나 생생하게, 얼마나 특별하게 들리겠습니까?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6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제사장 족보가 없는 멜기세덱을 당신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충분한 자격과 족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십니다. 자격도 없는데 받은 이 사명 때문에 우리 각 사람에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의 왕으로, 또한 평강의 왕으로 다스려야 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내게 맡겨주신 자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끝까지 살아내야 되는, 거룩하게 내 삶을 드려야 되는 또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이유이자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임을 얼마나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심을 얼마나 확신하십니까?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내가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 10%만 확신하는가? 50%만 확신하는가? 아니면 100% 확신하는가? 만약에 이렇게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제사장입니다. 족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닮은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3절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다는 말이 진짜 부모가 없는, 그래서 인간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이제 그림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던 사실 그 분류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께 영원하신 성자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때 잠깐 이 땅에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천사와 같이 이렇게 나타나셨다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전 인류의 역사상 딱 한 번뿐인 그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서 오신 그 성육신이 한 번뿐이라는 사실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참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진짜 없었다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는 말이 이 사람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은 이 신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다섯 단어 보세요. 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 다음에 가운데 족보가 없다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건너뛰어서 네 번째가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네 가지가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그 족보가 없다는 말에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의 부모에 대한 기록이 없고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났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고 언제 죽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한 기록과 흔적이 적어도 성경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에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날 날도 없다. 그래서 족보가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강조가 되냐면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이게 다 지금 창세기 14장에 있는 그 사건을 이제 지금 요약해서 우리한테 설교해주고 있는 것인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잖아요. 유대인이 그렇게 떠봤더니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아브라함을 이제 축복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으니 그 사람은 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적어도 유대인에게는. 그래서 멜기세덱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유대인들이 존경에 마지 않는 다윗 왕도 시편 110편 4절에서 메시아를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킬 그 메시아를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른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렇게 다 인정하는 그만큼 대단한 인물인 멜기세덱인데 지금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는 족보를 놓고 족보를 기준으로 보니까 멜기세덱은 족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중요한 멜기세덱인데 족보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족보도 없는 멜기세덱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사실 인간의 족보 같은 게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배경이나 자격에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을 또 만드시지도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겠죠. 그러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뭔가요? 복음서의 첫 장을 아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그 긴 족보는 뭔가요? 그 족보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 충분한 자격을 갖추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인간적인 배경이나 조건을 가지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족보가 아닌 거예요. 그 족보는 뭐예요?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인류의 온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조금씩 이루어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건 구속사의 의미로서의 족보이지 우리가 이렇게 기대고 의지하고 자격을 말하고 조건을 말하기 위한 그 족보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철저하게 구속사만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자랑할 만한 조건과 자격을 기록한 족보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멜기세덱이 예수님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멜기세덱의 행적은 아브라함과 만난 일이 전부입니다. 거기서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결과적으로는 오실 예수님을 축복했고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했습니다. 족보도 없는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축복한 그 한 가지 사명 잘 감당한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한 장면을 성경에 딱 기록해 놓으시고 그 인생 전체가 제사장의 삶이었다고,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며 적용한 한 가지 일이 내 인생 전체를 해석해 주는 핵심 사건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공생의 전체가 구속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다 필요한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그 절정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는,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 지시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리시는 그 거룩한 적용으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 한 사건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고 그것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된 그 일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이라도 자신의 자격에 기대어서 자기 힘으로 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 이력서만 만드는 수고일 뿐입니다. 순수한 열정으로 시작한 일도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라면 언젠가는 자기 의의를 세우려는 생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십자가를 지는 회개, 즉 자신이 전적인 죄인임을 완전히 인정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다 가지고 가는 그 분수령적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세속적인 족보나 이력, 그리고 모든 인본적인 생각과 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한 번 드린 이 결정적인 회개가 한 번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겠죠. 아우구스티누스의 표현대로 인간은 정말 죄로 똘똘 뭉친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죄악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 고백하면서 그 싹을 잘라내야 합니다. 날마다 큐티하며 회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헛된 족보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성령을 힘입어 항상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족보나 이력서를 자랑하십니까? 부끄러워하십니까? 여러분의 족보나 이력서를 자랑하십니까? 부끄러워하십니까? 예수님을 닮은 제사장으로서 자존심을 버리고 또는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여러분 안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점은 본문을 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큐티인 주일 본문으로 하기로 정하고 이제 준비를 시작했는데 이제 멜기세덱에 관한 이 본문이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문맥으로 보자면 주요 주제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그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설교로 나눌 그 포인트를 찾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까지도 이게 다른 본문으로 바꿔야 하나, 읽기만 해도 마음이 녹아내릴 것 같은 그런 본문으로 설교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바꾸지 못했습니다. 안 바꾼 것이 아니라 못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레위 제사장처럼 그 세상적인 조건과 자격에 정말 사로잡혀 있던 저에 대한 너무도 정확한 하나님의 진단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레위 족보, 즉 제가 자랑하면서 의지하는 세상적인 조건과 자격은 학벌입니다. 제일 유치한 거예요. 그렇죠? 학벌을 제가 족보로 삼았어요. 초등학교를 저는 5번이나 전학을 다녔는데요. 그렇게 많이 전학 다니면서도 모범생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는 그 전교 2등 아래로는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는 당시에 그렇게 유명했던 그 D외고를 나왔고, 대학교와 대학원은 그 S대 철학과 출신입니다. 예.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가 되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하려고 정말 제가 성실하게 이제 노력한 그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정말 이것이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제가 다 내 인생을 걸 만큼 저에겐 정말 중요한, 문자 그대로 저한테는 그 학벌이 이 레위 족보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제가 이 레위 족보, 이 학벌 족보를 힘입어서 저는 늘 그 다른 사람들을 학벌로 판단하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S대 다니면서도 같은 친구들을 제가 명문고 출신이라는 그 족보에 기대어서 다른 고등학교 나온 친구들을 무시했습니다. 대학원 들어가서는 다른 학교에서 이제 온 동료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신학교 가서도 같이 사역하는, 말씀의 그 사역을 하는 전도사님들인데 그 전도사님들을 오직 학벌의 기준으로만 판단했습니다. 이 무시와 판단이 당시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당시에는 저와는 전혀 이것이 죄악이라는 것도, 나쁜 일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일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뭐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일이 생각나서 그렇게 남을 무시하던, 판단하던 일이 저에게 그 당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았어요. 그렇게 되돌아보니까 저한테는 그 시절에 그 늘 그 눈에 가시 같은 친구들이 있었더라고요. 대학교 때도, 대학원 때도, 신학교 때도 학벌로는 제가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무시할 수 없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보다 아는 것도 많고 하는 것도 잘하고 인정받기도 하고 그러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들을 볼 때 학벌이 나에겐 학벌이 정말 최고고 이것이 족보인데 그것도 없는 친구들이 나보다 더 잘하니까 그것을 인정이 안 되어서 정말 그들을 볼 때마다 참 뭔가 이렇게 얄밉고 참 질투가 나고 이렇게 짜증이 나고 볼 때마다 이 눈에 거슬리고 생각하면 머리에서 거슬리고 정말 문자 그대로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올라오는 이 질투와 짜증과 이런 모든 것들을 저는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악을 그 위에 쌓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또 다른 무시였어요. 이렇게 스스로 그 친구들을 향해서 판단했던 것입니다. 저 애들은 실제로는 아는 게 없는데 아는 척할 뿐이야. 저 애들은 실제로는 잘하지 못하는데 잘하는 척할 뿐이야. 저 친구들은 인정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뭔가 다른 기술을 써서 사람의 마음을 흘려서 지금 인정받고 있는 것일 거야. 이렇게 제 이 끌어오르는 감정을 덮는다는 이유로 또 다른 악한 생각을 그 위에 덮으면서 정말 말씀이 없고 회개가 없으니 죄 위에 죄를 쌓는, 그래서 그 죄의 덩어리를 자꾸만 키워가는 그런 저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아졌습니다. 그렇게 죄 위에 죄를 덮으니까 그게 사실 덮였겠습니까? 오히려 제 마음이 더 격동이 되고 더 심하게 불안해지고 더 화가 올라오는 그러한 지옥을 살았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이 태도가 레위 족보만 손에 쥐고서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시기하고 미워하던, 그래서 빌라도에게 생명의 주님을 넘겨주기까지 한 그 유대인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까지도, 제가 만약에 당시 예수님 시대에 살았더라면 저는 예수님까지도 좋은 학교 나오지 못했다고 무시했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제가 정말 유대인이었습니다. 제가 학벌 족보를 섬기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목사가 된다고 하면서도 친구들을 미워하고 마음으로 죽였습니다. 저의 이 심각한 정말 구제받을 수 없는 구원할 수 없는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 학벌 족보를 손에 붙잡고 있었다면 지금 이러한 기도라도 제가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 묵상을 그나마 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 묵상도 저 혼자 연구만 했다면 회개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결혼마저 제 훌륭한 이력을 위해 했다가 이제 가정이 깨질 뻔한 그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큐티인을 통해서 구속사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요. 그 구속사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해도 이렇게 회개로 조금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큐티인만 가지고서 혼자 주구장창 말씀 묵상한다고 깨달아졌겠어요? 함께 말씀을 붙들고 서로 죄를 고백하며 거룩을 향해 같이 걸어가는 우리들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요만큼의 고백이라도, 요만큼의 회개라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교회, 말씀과 이제 공동체는 성령님께서 너무도 연약한 저를, 정말 이 목회는커녕 이렇게 성도로서의 길조차 갈 수 없이 악하고 교만하고 이 족보에 사로잡혀 있는, 학벌 족보에 사로잡혀 있는 저를, 그리고 또한 이제 여러분들을 끝까지 천국까지 놓지 않고 이끌고서 가시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공동체라는 성령의 끈을 끝까지 붙들고 회개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멜기세덱은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급이 되시는 최고의 복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은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급이 되시는 최고의 복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4절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자손이 받는 십일조는 그들의 그 기업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신다는 말씀이죠. 레위인은 백성의 구원을 위해 그 예배를 전담한 사람들이므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이 십일조는 레위 자손들이 같은 백성들에게 받는 십일조보다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십일조는 레위를 포함한 그 모든 후손들이 드린 그리고 드릴 그 십일조를 다 포함한 것이죠. 그러니까 십일조의 대표예요. 아담이 우리 인간의 대표, 모든 인간의 대표인 것처럼 아브라함의 십일조도 모든 십일조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받은 그 십일조가 더 크다는 거예요. 자,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에게 기업이 되어주시는 그 정도가 레위인들에게 기업이 되어주시는 그 정도보다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받은 십일조가 높은 만큼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더 확실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축복 또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내린 축복 또한 레위 제사장의 축복보다 더 큽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함으로 이 레위 자손까지도 축복한 멜기세덱이 그 레위 자손들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또 족보에 따라 세워지는 레위 자손들은 죽을 자들이지만 계속 죽고 살고 죽고 살고 그래서 제사도 계속 드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기 때문에 항상 살아있다고 항상 제사장이라고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죽을 자와 살아있는 자 이 둘 가운데 누구의 축복이 더 크겠어요? 당연히 살아있는 자의 축복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사실 멜기세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함께 생각해본 이 내용은 명확하게 나와있지가 않아요. 성경에 희미하게 나와있는 것을 다른 성경들을 다 살펴서 두루 살펴서 명확하게 해석해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받은 상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도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해석이 필요 없을 만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데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십니다. 최고의 복을 받았음을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감사하니 이제 자연히 이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이 되시는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일을 감사하며 사랑으로 우리에게 또한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웃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유일한 복의 근원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가족과 이웃을 인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축복이요 사명입니다. 자, 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멜기세덱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원 사역할수록 느끼는 점인데요. 우리들 교회 목장이 참 이런 공동체 같습니다. 서로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참 세상에서 자기가 쌓아올린 자신의 업적, 자기의 족보, 자기의 이력, 자기 자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직 회개와 적용으로 예수님만을 보여주는 그래서 넘어지려는 지체를 붙잡아주고 넘어져 있는 지체를 일으켜주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들 교회 목장인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목자님들 정말 이 최고세요. 제가 이 엄지척을 우리들 교회 모든 목자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낙심이 되는 상황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목장에서 늘 있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붙드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모든 나눔을 목장 중에 모든 나눔을 잘 귀담아 들으시면서 그것을 또 열심히 적어서 아름다운 구원의 기록으로 남겨주시는 우리 부목자님들 정말 멋지십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우리 목원 성도님들 예, 왔다 갔다 하시죠? 어떤 때는 참 목장이 사모되다가도 또 어떤 때는 귀찮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가기 싫고 더 내가 좋은 일이 생기면 뒷전으로 밀리고 이런 부침을 늘 이제 경험하실 텐데요. 이제 그렇게 떠내려가지 마시고 정말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우리 목장 식구들을 잘 본받아서 끝까지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목장에 참석 안 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잠깐 스스로 방학 중이신 성도님들 네, 이번 주를 계기로 이제 목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목자님들과 부목자님들과 우리 목원 가족들이 여러분을 두 팔 벌려 이렇게 두 팔 벌려서 예, 열렬히 환영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목장 안에서 정말 서로가 멜기세덱이 되어주는 우리의 목장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상급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멜기세덱처럼 예수님을 보여주는 일은 자기가 쌓아올린 족보와 이력을 자랑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마음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인격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식, 열심, 인격 등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여전히 레위 족보를 내세우는 인본적인 태도입니다. 내 자신을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만을 소개하는 멜기세덱으로 내어놓기 위해서는 내가 족보처럼 자랑하는 자격과 조건으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해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어리석은 정말 유치한 학벌 족보로 안 된다는 사실을 하도 깨우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정을 치시는 사건으로 이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학벌 족보를 제가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러 미국으로 유학을 갔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저는 오직 저만 인정받는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족은 다 아내와 아들은 내팽겨 쳐두고 그냥 제 시간만 이렇게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그곳에서 목사면서도, 제가 목사인 상태로 유학을 갔으니까 목사면서도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속으로는 학벌족보에 사로잡혀서 주변 사람들을 늘 판단하고 무시하는 그 가증스러운 그 모습을, 그 실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같이 사는 7년 동안 정말 참고 참고 또 참고 이렇게 견디다가 결국에는 미국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 아무런 사람도 없는 그곳, 정말 말씀의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게는 정말 말씀이 있는 공동체가 없는 그곳에서 혼자 그렇게 고군분투하다가 결국에는 한계에 다다라서 2014년 봄에 이제 정말 더 이상은 당신 같은 위선적이고 교만하고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과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서 아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제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점잖게 해서 지금 그러는데요. 이게 이렇게 뭐 한번 싸우고 그냥 아유 뭐 한번 비행기 타고 들어갔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저는 진짜 그때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가정은 그때 사실 무너진 거예요. 실제로는 제 힘으로는 제 가정은 그때 깨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 그 제 그 방에서 정말 이렇게 죽을 생각만 하고 있었고, 정말 제 삶이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화려한 족보들 쌓아 올린 것을 이제 정점, 마지막 정점만 찍으면 되는 건데 그것이 다 무너져 내리면서 정말 내 인생이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절망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내가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우리들 교회로 인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이제 4년이 지난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기간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우여곡절이 많고 제가 너무 진짜 완악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건으로 와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완악함이 있다 보니까 정말 힘든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공동체라는 그 성령의 끈으로 저를 꼭 묶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 올린 것이 무너지는 이 고난은 성도에게는 멸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사건입니다. 스스로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세울 만한 아무런 족보도 남지 않게 되고 그 황폐함을 통해 분수령적 회개를 하게 될 때 비로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앞서가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힘입어 사랑으로 행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가족과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보여줌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삶입니다. 이 귀한 복을 넘치게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상급이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상급이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족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유일한 상급이신 복을 기쁘게 누리고 계십니까? 화려한 족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유일한 상급이신 복을 기쁘게 누리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신 제사장은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됩니다. 가족과 이웃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은 족보에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상급이 되시는 최고의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 이제는 족보 우상 섬기는 일을 멈추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제사장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할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기도하실 때 세상적인 조건과 자격들, 세속적인 족보를 추구하면서 자랑했거나 부끄러워했던 죄를 회개합시다. 내가 물려받았거나 쌓아올린 조건으로는 나와 가족과 이웃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족보가 아니라 성령에 의지하여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은혜의 주님께서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사명 감당하라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힘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지는 순종과 적용을 하는 족보 없는 제사장의 사명,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 마음에 병이 있는 분들, 삶이 힘들어 도저히 일어설 힘이 없는 분들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건져달라고, 살려달라고 다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학벌을 족보처럼 여기며 이웃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시기하며 질투했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헛된 조건에 취해 예수님까지도 부인했지만 무시했지만 이런 저를 오직 은혜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상의 족보를 따라가다가 멸망하는 삶을 멈추고 십자가 주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족보 같은 자격을 자랑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그 모든 헛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족보 없는 제사장으로 굳게 서서 예수님만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상급이 되시는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 지친 분들, 시험에 빠진 분들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건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